이 말씀은 그 하나님을 지금 누구보다도 잘 숨기고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그 당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심판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걸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그 주인공,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심판을 받는 우리들의 입장에 볼 때 이상스럽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지 않고 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에서 예수라는 특정 인물로 그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연유가 뭐냐? 그걸 이 본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휴, 아무나 심판해라. 뭐 예수는 어떻고 하나님 어떻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나온 기사이거든요. 심판은 누가 하는 게 뭐 중요하? 심판받고 전당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심판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누가 나를 심판하느냐 하는 것은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쉽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판한다 라는 말을 먹혀들겠습니까? 아이고 아무나 해라 나는 구원 받으면 되지 나는 그런 생각이 뭐가 잘못된지 그 생각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지를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나겠지요. 설마 그게 잘못된 생각일 리가 없다. 심판 받겠다는데 뭐 하나님이요 심판할 만한 분 계신 분 하나님 아닙니까? 저 심판 받겠습니다 하고 내 배와 내 가슴을 내 밀겠다는데 뭐 하나님은 어떻고 또 다른 분은 어떠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해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판한다 부태한데 예수님 인자 되심 이걸 왜 자꾸 이렇게 낯설려고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철수같이 믿는 그것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오묘하고 신기로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군에 간 남자들은 다 아는데 군대 생활 힘들거든요. 이미 제대했는데 꿈속에 제대를 안 했어요. 아직도 부어버리면서 경례 붙이고 보초 쓰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럴 때 그 꿈속에서 야 제대 날짜가 벌써 5개월 남았는데 이상하다 어제도 5개월 지난 작년에도 5개월 남았는데 원래 또 5개월 남았 나 군대 생활 몇 년 하란 말인가 10년 하란 말인가 하고 굉장히 불안해 하겠죠. 그래서 잠에서 깨보니까 시은탱 쭉 하면서 야 이 제대했는데 아직도 꿈속에는 제대 안 했고 이렇게 숨을 다하는구나 이 병이 10년 20년 가요. 너무나 싫어하셨어. 군대 생활이 너무나 싫었어. 환대를 느끼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기 현재 위치를 몰라. 현재 상황을 파악 못하고 아직도 꿈속처럼 군에 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그 사람 오므라든 채 행동하겠죠. 오므라든 채. 늘 이렇게 기죽은 채 행동하겠죠. 꿈속에서가 나나. 꿈속에서 하면 그럴 겁니다. 그럼 나중에 군에서 깨보니까 아쉬움이 되면서 아이고 내가 제대했구나. 그러면 군대 때문에 기죽을 일이 없네. 이렇게 된다 이만. 그것은 바로 꿈속에서나마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자기 쪽에서 준비할 걸 준비하고 행동에 절제할 걸 절제하고 자기 관리와 자기 통제에 신경을 애쓰는 거예요.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들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관이고 오늘날 또 우리들의 모습이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구원을 받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심지어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상황 판단을 못하는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쪽에서 뭐 했는지 관심 없고 내가 하나님이든 누구든 나는 심판돼야 돼. 심판 받기 위해서 나는 선한 일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심판 대비를 해야 돼. 혼자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자기 주변이 너는 그 상황을 전혀 감잡지 못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6.25 사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인민군들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법원까지 쳐들어왔어요.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 부사사고 부산으로 피한 다 가십니다. 그런데 그 피고는 아직도 피고는 얘가 판사가 들어올 때 옷을 어떻게 하면 되고 앉았다가 섰까. 지금 판사와 검사가 전부 다 피난가 없는데 지는 심판받겠다고 재판받겠다고 계속 기다려. 뭐 2시간 반 지났는데 왜 앉아 안 들어오지? 상황 판단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 저쪽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도무지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 하고, 그거는 관심밖에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심판받고, 어떤 것 때문에 심판 안 받고, 그런 거나 착 챙겨야지. 내가 심판할 때 선한 일을 해서 분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선한 일을 챙겨야지. 자꾸 자기 일이 몰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죄에 좀 빠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혀 기피하고 외면했다는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해신곡이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해신곡이라고 그 저 창을 하는 김영림 씨라고 예 그 개그맨 그 저 이상희 씨 부인이 김영림 씨하고는 회신곡이라는 그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그 경기미 엽니까? 거기에 가사를 이제 쭉 보면요. 염려재앙이 쭉 나오는데 그 굉장히 노래가 길어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어떤 한 시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긴데 그 가사를 이제 듣고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지옥에 골목골목마다 대기하고 있던 지옥에 있는 심판의 심판 행사 그 심판 보조원들 쭉 만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부모한테 살아있을 때 부모한테 잘한 사람은 저 죽었어도 극락에 가서 대우를 받고 이 땅에 부모한테 소홀히 한 사람은 굽이굽이 골목을 돌면서 이리 매맞고 저리 매맞고 무수하게 염려대한테 허리게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지옥 가서 고생하기 전에 알아서 기가지고 알아서 그 저 부모한테 효도 잘해라. 이게 회신국의 내용입니다. 그 해신곡 내용들을 그대로 순응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면 뭐냐 하면 부모한테 효도하면 죽어서도 아주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나온 해신곡입니다만 이것이 불교가 창작하고 만들어냈습니다만 인간들은 각자 지 나름대로에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게 있을 게 아니냐 말이죠. 각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여 난 어릴 때 이런 잘못 했는데 그거 회개했습니다. 커서는 이런 잘못 이거 회개했으면 됐지요. 각자 자기 기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마 이쪽으로 할 거다. 아니야. 하나님 심판을 이렇게 하실 거야. 지 남들이 하나님 심판 기준을 감당할 게 있을 거 아니냐 말이죠. 회신과 비슷하게 내가 아주 착한 일은 큰 드러날 착한 일은 아니지만 남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으니까 아마 이 정도 구분되지 않겠냐. 남들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 것을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런 것들을 아직도 소지하고 막 가슴에 품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쪽에서 무슨 일이 나는가를 전혀 갖고지 못하는, 지 멋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 죄로 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로 현적 세계에서 심판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수용을 안 하고 있고, 거부했다는 그 죄 때문에 입질서 완전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심판 잘 받아줬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라고 해줬는데요. 그런 소리는, 그런 소리는 하고 있더라, 이면 그런 소리. 왜, 이것이 왜 그래, 이 중요한 문제냐 하면, 저는 불도자라고 말하는데, 불도자가죠. 모든 인간의 심판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보내가지고 불도자로 확 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도자 같은 오징어 나와보세요. 완전히 오징어 납작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심판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시시하게 보고 예수님을 같은 인간으로 취급해서 별로 여기든 대섭지 않게 여기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심판의 기준은 그건 기준값도 못하고 기준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니는 통뼈가 있나? 니는 뭔데? 니가 뭔데? 니는 내가 코 있고 눈 두 개 있고 입 있고 니가 뭔데? 우린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우린 하나님을 쳐다봐야지. 니가 뭔데? 이게 니가 뭔데가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중경병자가 사람들 데리고 중경병자 들어올 때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께서 그 주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걸 의식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예, 네 병이 나았으니까 네가 이거 다 해들고 가라 이렇게 하셔도 될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하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해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특혜를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토해내십니다. 그것은 뭐냐, 저쪽에서 이런 말을 듣고 저쪽에서 어떤 반발을 일으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 오나 다를까. 그저서 이러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남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만의 고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왜 네가 거론하고 네가 한다고 하느냐 라는 반박이 그 자리에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 차를 들고 일어나 하는 것과 네 죄를 새 사함을 받는 어느 것이 쉬우냐? 다시 말해서 둘 다 쉬울 리가 없는 일이 아니냐? 둘 다 네? 어느 것이 쉬우냐 하는 것은 이게 쉽단 말, 저도 쉽단 말이 아닙니다. 둘 다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일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달 따는 게 어려워요. 별 따는 게 어려워요. 왜? 달이 좀 가까우니까 달 따는 게 쉽습니까? 달 따는 게나 별 따는 게나 둘 다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말이죠. 너희들은 이 병 고침을 통해서 병 고침에 머물지 말고 내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사하는 곳에까지 있는 줄을 내가 너에게 알리고자 해서 내가 그 말을 했다. 내가 부끄럽냐 이랬어. 내가 기분 나쁘냐 이랬어. 지금 중풍병자 입장에서 벗은 지금 병만 나면 치료 하면 그만이지만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 고민에 빠지냐 하면 단순히 예수님이 병 고치는 병이나 고치는 그러한 사람 같으면 그것은 유대인들도 그런 걸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인물로서 자기가 소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이 구원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심판받는다 이렇게 해서 전당한다 남들의 정의했던 모든 뜻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하냐 완전 불도자 밀리식으로 완전 다 부서졌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저렇게 우회해서 예수를 통해서 직접 우리 용서하면 될 텐데 우리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헌금 드리면 용서받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왜 외면해버리고 예수님께서 죄 용서 받아라 라고 명령을 받은 자에게만 죄 용서가 되는 왜 그런 방법을 쓰신 이유가 뭐냐? 아 그거는 예수님이 혼났다 미쳤다 아니 그 해다 뒤에는 다른 해대 없어요. 다른 근데 다른 방법 다른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예수님 언제 돌아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해결 위해 다른 해결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고 이거는 미친 인간이다 이, 아 귀신의 왕이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그냥 하나님도 믿고 그냥 또 예수도 믿고 에이 아무나 믿으면 어때 내가 천당하면 되지 그런 상황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막 믿고 의지하면 더 되는 줄 알고 하늘 나가서 비일만 되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야.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넘어온 것은 인간은 심판이나 구원이나 심판받을 권리도 인간에게 없고 저 구원받을 권리가 인간에게 구원받을 권리가 인간에게 없다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심판 그저 구원받을 권리가 없으면서 물이 끊그 구원받을 권리가 없으면서 나름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나 생각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묵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 바로 28절에 나옵니다. 이를 키히 이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 예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 하는 이 말을 어떤 경우에만 이것이 확실히 드러나냐 하냐면은 모든 인간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을 때만 그때만 아, 이 음성이 누구야? 어, 이 음성이 예수님 음성이잖아. 아, 예수님이 우리 보고 왜 나오랄게? 아, 그분이 심판주구나. 너, 나 할 것이 전부 다 무덤 속에 있다는 동일한 환경 속에 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의존했고 모든 그분이 위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같이 믿음 속에 있을 경우에만 이게 파악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앞당겨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고 내가 왜 나는 그저 나한테 천당 갈 사람이지 무덤 속에 들어갈 사람이 왜 나는 언제 구원받을 권리가 있다 그 고단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완전한 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내가 죄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선한 것도 할 수 있고 악한 것도 뭘 하지만 선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그치요 예수님이 그걸 예수님께 심판을 걸어 넘어거나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심판 받겠다는 그 자세가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전적으로 죄인이며 의는 없으며 완벽한 죄인이며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마땅하다는 동일한 이치인 것들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지 않을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그 생명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전부 다 넘겨줬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이 말은 뭐 뜻이냐 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우리에게도 생명 가질 권한이 있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트러블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문제점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판사, 변호사, 검사 전부 다 피난 갚았는데 피고 혼자 자 재판 엽시다 빨리 재판 하소 이렇게 하고 있는 직전이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간도 생명 얻을 만한 인간은 없고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자격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생명과 모든 구원을 일임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항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가 죄인 맞구나 이렇게 출발해야 되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어 이상하다 나도 착한 일 할 줄 아는데 나도 안식이 지킬 줄 아는데 나도 11조 할 줄 아는데 나도 기도하면 한기도 잘하는데 나도 저도 잘하는데 나도 제사 예배 잘 줄 수 있는데 그럼 뭐 하려고 예수님한테 하나님 철저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 하려고 예수님한테 그냥 우리한테 바로 시하고 명령만 하면 되는데 성전을 지키라 제사를 드려라 헌금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내 나라를 사랑하라 우리한테 직접 이야기하면 그 지키면 천당하고 못 지키면 지옥하고 그러면 별 일을 성장을 왜 성장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오늘 보면 25절 24절 다시 봅시다. 내가 진실로 믿기로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발판에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게 잘 시간이 안 나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상황을 결국 이 상황이 어디까지 이어졌냐 하면 전부 다 니나 할 것이 전부 다 무덤 속에 다 있는 그런 상황에 가보면 아 우리는 기껏 식당을 잘했다 해도 우리는 다 무덤 속에 잠자야 될, 무덤 속에 놓여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무덤 속에 가야 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발판에 살아있으니까 내가 왜 무덤 속에 가? 왜 내가 왜 죽어야 돼? 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너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직접 연결하려고 하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이 옮긴다 말을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생이 얻을 거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생이 얻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이런 건 가능하지요. 예수님 훌륭한 분, 보건적인 분. 예수님을 저렇게 택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본받아서 열심히 행하자. 이럴 경우에 예수님 보낸 건 좋다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도 수용해야 한데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하고 내하고 관계되는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 중간에 나서서 나의 하나님하고 내하고 어떤 거래든 그거 다 그건 취소시키고 철저시키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죽은 너도 생명으로 옮겼다 라는 그런 장치를 왜 하나님은 꼭 해야 되냐 이거 그들의 장치를 왜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가는데 그걸 믿으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안 되고 그런 능력도 우리한테 권한도 우리한테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저주가 있을 따름이지 죄인 주제에 바짝 깨면서 영생을 생명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영생 얻는 사람 전당한 사람 어떻게 얻는가? 무덤 속에 있어 보세요. 부를 거예요. 어떻게? 아무개는 천당 오느라 불러줄 거예요. 우리가 무덤 속에 있을 때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겁니다. 아무개야 너는 천당이다. 천당 결정됐다. 당선됐다. 너는 천당으로 갈 사람이야. 이런 데 따라와. 그냥 무덤 속에서 저주 속에 있다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 너는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 능력으로서 뽑혀 나올 때 그때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만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 속에 있는 상황을 앞당겨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무덤 속에 가서 예수의 음성 듣고 영생의 구원으로 나오는 그 상황이나 지금 아직 살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 지금 예수의 음성 듣고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저 예수 믿고자 합니다. 그 상황이다. 똑같은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째서 똑같은 상황이냐 하면은 그렇게 예수 믿고 죽어보세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는 심판의 부활로 안 나오죠. 뭐 생리의 부활로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로 자기를 부숴야 됩니까? 박살내야지. 완전히 자기를 박살내버려야 되죠.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내 안으로 막혀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죠.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제일 의문을 드는 게 뭐냐 하면 자기 따라시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지켜서 영생 얻겠다는 이 과정을 하나님 쪽에서 스스로 철회해버리고 따로 예수 믿는 자만 영생 얻다는 그런 다른 계통을 줄리가 만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를 해결해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 믿어서 군다도 같으면 우리에게 아예 말씀도 처음부터 안 줬을 것이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쪽 한 사람들 이야기는. 그런데 그저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일어난 일은 이겁니다. 모든 인간을 부르도자식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어떤 인간도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그 인간 속에 애초부터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인간이 지가 지켜봐야 안팎에서 나오겠습니까? 여기 오늘 이제 마지막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예,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죠. 뭐냐면 심판의 부활이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은 뭐 뜻이냐 하면 신인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 자체로 부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너는 지옥 갈 놈이라고 이렇게 부활되는 게 아니고 너는 심판의 대상으로 부활된다는 거죠. 그럼 선당한 사람은 아예 심판에서도 심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심판해 주옵소서. 저는 어떻게 하면 심판받습니까? 아직도 심판을 기다리고 심판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가 전혀 안 믿는 그런 지옥 지옥할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심판, 아직도 심판을 의식해서 내가 바르게 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의의를 완전히 묵살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놓고도 심판을 쥐고 있으면 그건 심판하는 놈이고 나는 심판 없다 하면 그런 군받는 사람이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한 말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한번 믿어. 뭐 문제고? 그게 바로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 자체에서 면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앞당해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분이 있다. 심판 자체, 대상 자체가 안 되기 위해서. 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애초부터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방법 외에 우리가 심판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예 나를 믿는 자는 아예 사망에서 생명 자체로 옮겨버렸어요. 아예 심판이 없는. 그래서 이 사람께서 뭐라 되십니까? 25절에. 예. 여기 27절에 보면, 또, 27, 심판,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심판에서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심판을 생각해서 대비할 그런 자격조차 우리한테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심판주가 미리 앞당겨서 우리에게 소리할 때, 나중에 우리가 영생의 목소리를 듣지만, 지금 앞당겨서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영생인과 부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일찍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자신의 심판에 이르지 않냐는 생명에 속한 사람으로 나는 생일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원합니다.